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옆사람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박물관에 가게 되면 박제된 동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 죽은 동물이죠. 예, 동물의 껍데기만 남겨놓고 속은 다 비우고 톱밥 같은 것으로 채워놓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볼 때는 살아있는 모습이지만은 사실은 생명이 없는 죽은 것이지요. 예, 신앙생활도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껍데기는 괜찮은데, 껍데기는 살아있는 것 같고 보기에 좋은데 알맹이가 없는 신앙,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형식주의 신앙 혹은 박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박제된 동물과 같이 모양은 있으나 생명이 없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능력이 없는 신앙을 박제된 신앙, 박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 박제 신앙 생활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바리새인들일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형식주의에 위선에 빠져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의 형식과 위선을 늘 비판하셨습니다. 하루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은 참 특이한 일이지요. 아마 예수님이 유명한 분이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시험해보자 이런 것일 수도 있겠고, 또 예수님의 틈을 삼아서 흠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었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에 한 여인이 찾아오면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36절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나왔는데 정확한 의미는 비서금이 기대어 앉으셨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밥을 먹을 때 식사할 때 바닥이나 의자에 그냥 앉지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어떻겠냐면 옆으로 비서금이 기대어서 왼팔을 받치고 혹은 뭘 받치고 이렇게 기대어서 오른손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비서금이 누워서 하는 식사가 우리 신체 구조상 소화가 잘 되고 또 많이 먹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점심시간에 한번 그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한번 식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자, 예수님이 그렇게 비스듬하게 기대어서 앉으셔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만히 와서 예수님 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옆에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폭포수같이 눈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오면 혹은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먼저 드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 여인은 자기 눈물로 눈물을 폭포수 흘리면서 발을 적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이렇게 닦는 거, 스펀지 있는 거, 수세미처럼, 수세미가 생각이 안 나네. 저도 설거지 많이 하는데. 수세미로 닦듯이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이렇게 발을 문지르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발을 다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발에 입을 맞춥니다. 한 번만 맞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발에 연이어서 계속, 열렬하게 계속 입을 맞춥니다. 존경의 표시지요. 그 다음에는 그녀가 들고 왔던 향유를 담은 옥합이 있는데 그 향유는 나드라고 하는 향유입니다. 일종의 향수인데 향수보다는 더 진한 기름이죠. 향유인데 이것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한 근에 수백만 원 할 정도였고요. 로마 제국의 아주 상류층 부인들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향유를 담은 옥합이 있는데 그 옥합을 깨뜨려서 통째로 통째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왜냐하면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다가 조금씩 한 방울씩 향유를 붓는 축복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한 방울이 아니라 그 비싼 나드 향유를 통째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다가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39절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네, 이 여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다가 해방된 여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죄를 지었다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아닙니다. 아니고 이 사건은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틀 전날, 그러니까 마지막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발생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베다니에 살았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거주하셨던 지역이 예루살렘 옆에 베다니였죠. 그 베다니에 가면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있었고 그 오빠가 누구죠? 나사로고, 그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요. 그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 그 마리아고, 그 마리아가 이렇게, 그 베다니에 있는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찬송가 211장에 보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고 그러죠.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다니 마리아 본받아서. 가짜 이름이 나오니까 출신 이름을 붙였어요. 그냥 마리아 하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하면 갈릴리 호수 8시 방향에 있는 막달라 지역에 살았던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하면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 출신의 마리아. 마장동 마리아 하면 김범석 목사님 딸 마리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여인은 베다니에 살았던 바로 그 마리아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베다니 마리아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성경에서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남자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사람이죠? 그 당시에 주로 세리들이에요, 세리들. 그죠? 그리고 여자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하면 그건 틀림없이 몸을 파는 창녀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온 동네 사람들이 지켜본 거예요. 손가락질 하면서 저 여자는 더럽고 추한 창녀니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시몬은 그 여인의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요? 그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발에 손을 대고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놀랐어요. 마리아 때문에서 놀란 게 아니라 그런 더럽고 추잡한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을 보고 놀랐어요.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고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아차렸을 텐데 어떻게 이 더러운 여자가 자기 발을 만지도록 내버려 둘까? 아, 이 예수라는 이분은 별 볼일 없는 분이네? 어쩌면 이 여자와 같은 통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40절부터 41절 남아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40절, 41절, 4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 자, 예수님이 시몬을 일깨우기 위해서 시몬의 속을 다 아시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둘 다 빚을 졌어요. 한 사람은 50 데나리온, 한 사람은 500 데나리온 빚을 졌답니다. 이 데나리온은 로마 시대의 음화입니다. 음전입니다. 음화의 음화인데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하면 받는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요즘 일당 하루 얼마 합니까? 20만원? 오, 저 훌륭한 분이니까 저렇게 유명하면 20만원 맞지. 보통 사람 어떻게 20만원 받겠어요? 얼마죠? 보통? 보통 사람? 한 10만원 안방, 그죠? 예, 뭐 7만원, 8만원, 12만원. 대략 계산하기 쉽게 10만원에 칩시다. 예, 그러면, 50데나리온이면 51일 동안 일한 품사, 혹은 50명이 일한 품사가 얼마죠? 그러면 500만원, 그죠? 한 사람은 500만원을 빚졌어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이니까, 500데나리온하면 예, 5천만원, 예, 5천만원 빚어줬어요. 한 사람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500만원 빚지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5천만원을 빚졌어요. 근데 빚쟁이가 가만히 보니까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이, 다 탕감해 줄게. 없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기뻐하겠냐는 겁니다. 누가 더 기뻐하죠? 왜 5천만원 탕감한 사람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10배니까, 10배. 예. 누가 더 그 빚쟁이를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사랑하겠느냐? 안 물으셨어요. 누굽니까? 예. 5천만원 탕감받은 사람이 더 기뻐하고 그 빚쟁이한테 고마워하고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자, 요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요즘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생각할 때 저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저 여인이 어떤 상태는 네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너는 손님들한테 주는 발씻을 물을 내게 주지 않았다. 그런데 저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여인의 소중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문질러 씻어주었다. 내가 너희 집에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은 환영하는 뜻으로 입맞춤을 하는데 너는 내게 입맞춤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저 여인은 계속해서 열렬히 그것도 내 발에다가 입을 맞추었다. 세 번째, 손님이 오면 환영과 축복의 뜻으로 머리다 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는데 너는 내가 왔을 때 그 흔한 감람유 올리브 기름 한 방울 내게 안 주었는데 저 여인은 그 비싼 값비싼 나드 향유를 통째로 아낌없이 내 머리와 발에 부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나를 환영한 것이냐? 너는 솔직히 나를 홀대했지만은 저 여인은 환영했다. 그럼 뭘 말하느냐? 아까 그 이야기와 비교해보니까 이 여인은 훨씬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죠? 훨씬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홀대하는 거냐? 너는 용서받은 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나를 홀대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그죠? 즉, 그 여인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은 5천만원 탕감받은 사람처럼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리고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는 줄 믿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 줄 믿고 네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고마움을 표현했는데 네 믿음대로 네 모든 죄를 용서한다. 이제 평안히 가라. 그동안 죄를 지어서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느냐. 사람들이 너를 향해 손가락질해서 얼마나 마음이 부끄러웠느냐. 아무도 너를 한 인격으로 대우해 주지 않아서 삶이 얼마나 외롭고 또 괴롭고 답답했느냐. 이제 네가 그 놀라운 사랑의 표현,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죄사함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으니까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한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에 시달리지 말고 이제 편안하게 살아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고 보내주셨다. 막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우리들을,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을 갖고 돌보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하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 우리 홍익교회 수면해 보니까 워낙 다 훌륭하셔가지고 절대로 무시당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가 있죠. 왜?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배운 게 없다고, 여자라고, 나이가 어리다고, 많다고, 뭐 이리저리 생겼다고 무시할 때 우리 마음은 너무 괴롭지요. 때로는 우리를 차별할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차별할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차별하고, 직장에서도 차별하고, 심지어 집안 가족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차별을 대우받을 때 마음이 너무 괴롭고 상하지요, 아프지요. 그죠? 때로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 무관심할 때, 내 문제와 형편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를 방관할 때 우리 마음은 너무나 외롭고 춥고 삶을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차별당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종이나 노예들입니다. 종은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그럼 뭐 사람이 죽어도 그냥 돼지 한 마리 죽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종이나 노예들, 그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식이 없이 홀로 된 과부 여인들, 그 다음에 진리를 의심하고 회의하고 방황하는 사람, 부끄러운 죄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무시를 당했어요. 차별을 당했어요. 그런데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을 한번 자세히 봅시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뭘 전에 소개했죠? 누구죠? 어떤 일이죠? 백부장의 누구? 종을, 하인을 치료한 사건이에요.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 죄인인 이방인의, 그것도 종과 하인을 치료하셨어요. 17절부터 18절은 뭐예요? 아들을, 외아들을 잃어버린 과부를 위로한 사건이에요. 18절부터 35절까지는 메시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에 빠진 세례요한을 격려해준 사건입니다. 31절부터 50절까지는 죄를 지은 한 여인을 용서한 사건이에요. 8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당시에 온갖 차별과 무시를 당하던 여자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이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는 그 당시에 차별당하던 사람들, 버림받고 무시당하던 사람들, 별볼일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들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절대로 그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증거로 그 사건들을, 그 사람들을 여기다가 모아놓은 것입니다.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예,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소뚜껑이 자라닮았으니까 놀란다는 거죠. 예, 어릴 때 차별과 무시, 무관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마음에 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상황이 다가오면 금방 몸을 움츠리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왜? 나를 차별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결국 버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겨서 그렇지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과 무시를 당해보고 그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높고 존귀한 분이 나처럼 가난하고 별볼일 없는 사람을 인정해줄까, 알아줄까, 관심을 가질까, 이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책감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예수님이 나처럼 더럽고 추악한 사람의 기도를 과연 들어주실까, 믿겨지지 않는 거죠. 이건 다 오해입니다. 오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하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평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살았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예,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차별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배신하고 버리고 무관심할 수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절대로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약속대로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온 피를 다 흘리시면서 주님의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셨지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잊지 않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오늘 서두랑 보면 연결되는 거네요. 그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시든지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면, 이 사실을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직장에서 담대하게 사셔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담대하게 사셔야 됩니다. 무시를 당하거나 배신 당하더라도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집안에서 가정에서도 이 진리를 믿는다면 주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보살핀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주님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집안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남은 생에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 반드시 함께 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고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확신 가운데 용기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위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알게 모르게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고요, 괴로워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며 지냅니다. 다윗도 죄를 지어서 죄책감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0편 3절에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냐 하면 뼈가 썩는 것 같았다. 뼈가 썩는 것처럼 죄책감 때문에 괴로웠다. 그리고 가뭄에 땅이 마르고 땅이 갈라지듯이, 여러분 가뭄이면 눈바닥이 갈라지잖아요. 가뭄에 땅이 마르고 갈라지듯이 내 입이 말랐다. 입에 침이 말라서 바짝바짝 타올랐다. 왜? 애가 타니까. 죄책감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사함받고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죄를 용서하는 분이시다. 대통령이 가끔 죄를 용서하죠. 대통령 특사. 그것처럼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중풍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야 지가 뭐 하나님이라고 죄를 용서하냐, 말도 안 돼. 아니 지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남의 죄를 용서하네, 이렇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께 죄를 용서한다는 말이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할 때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갔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죄 용서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죄인도 죄인 나름이라는 거예요. 죄인도 죄인 나름이에요. 죄인에도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자기 자신은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 난 괜찮아. 자기 자신이 깨끗하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은 누굽니까? 아까 바리새인 시몬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 의인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죄인이 있죠. 그러나 베다니 마리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죄를 지었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죄의 용서를 구하게 되죠. 죄인님을 아는 죄인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 바리새인 그 시몬이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뭐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깨끗하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간구한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길거리에 트럭 다니는데 트럭 중에 제일 큰 트럭이 25톤 트럭이에요. 25톤. 큰 트럭이 좀 무시무시한 거. 그 25톤 트럭에다가 자갈을 실으면 얼마나 많이 싣겠습니까? 25톤 트럭에다가 자갈을 가득 실었어요. 거기다가 제가 자갈 한 주먹 빼낸다고 표가 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한 주먹을 자갈을 더 심는다고 표가 날까요? 안 나는 거예요. 25톤 트럭에 자갈을 가득 실으면 한 주먹 정도는 넣어나 빼나 표가 안 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은 것 같고 이 사람은 죄를 적게 지은 것 같지만 우리 눈에 보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겁니다.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자, 그 깨닫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다 세상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은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내게 기도하지 않고 내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를 필요로 하고 나도 그를 용서해 주실 거다. 용서해 줄 거다. 그런 말씀이죠. 예. 여러분,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주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누구든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저절로 모든 사람들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와서 자기 죄를 자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부 다 빚을 졌어요. 5천만원, 500데나리온. 여러분이 전부 다 5천만원 빚을 졌어요. 빚을 졌는데 제가 여러분의 빚을 다 갚았어요. 빚을 다 갚았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사인을 하면 홍익교회 교회는 명부를 적어놓고 최영걸 담임 목사님이 내 모든 빚을 다 갚았다. 이걸 믿는 사람은 사인을 해야 돼요. 제발 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내 5천만원 빚을 갚아주셨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적어, 도장을 찍어, 뒤장을 찍어요. 어떤 사람은 에이 그 목사님 무슨 돈이 있어 했겠어? 도장을 안 찍는 거예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도장을 찍은 사람은 5천만원 당근 받는 거예요. 근데 저를 무시하고 못 믿고 사인 안 하고 도장 안 찍은 사람은 여전히 빚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와서 회개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네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다 받았단다. 네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에서 네 대신 죽었단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가슴에 감추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로 나와라. 십자가에서 흘린 내 피로 너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평창 올림픽 때문에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자랑스럽고 기쁜 일도 있지만 부끄러운 것도 있어요. 부끄러운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번 평창 올림픽 때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된 거예요. 예. 이 노로바이러스는 굴이나 조개류 같은 해산물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그런 질병인데 그런 바이러스가 옮기되는 거죠. 그래서 막 토하고 설사하고 아래 위로 그냥 막 쏟아내고 보통 위가 너무 아픈 그런 질병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기 비슷한데 감기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게 노로바이러스예요. 이 반드시 약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더 끔찍하고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병인데 그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예요.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 여기서는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끔찍한 결과,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이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잊어버린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병을 잊어버린다고 병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병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죄라는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비결은 오직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백신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을 때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끝물들 지금 주신 말씀 뭐냐면 우리도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된다. 사랑은 표현할 때 좋은 거예요. 그죠? 사랑은 표현할 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사랑한다고 그럴 때 행복하잖아요. 아닌가? 아무 감동이 없으세요?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들과 딸들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그럴 때 행복하지요? 손자, 손녀가 사랑한다고 행복하지요? 그죠? 예. 몸소리 날 정도로 좋지요. 표현해야 돼요. 사랑도 표현해야 돼요. 감사도 표현해야 돼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표현해야 돼요. 믿음도 표현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야 돼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추석에 보니까 설에 보니까 어떤 집에 애가 선물을 받았어요. 엄마가 추석이라고 설이라고 선물을 사준 거예요. 근데 선물을 받자마자 땅바닥에 탁 던져버리면 어떤 애가 깨지도록 탁 던져버려. 그리고 싫어. 나는 뭐뭐 가야 돼.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면서 엄마 미워. 엄마 싫어. 그럼 세상에 그러다 가지고 이것도 사달라 그러든지 그걸 땅바닥에다 탁 던져서 깨버리고 나의 싫어 뭐 해달라고 뭐 달라 자기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거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싫어 엄마 미워. 아니 그놈을 낳으려고 엄마가 어떤 고생을 했는데 그리고 그 맨날 돌보고 그걸 키우는데 그럼 엄마 사랑은 모르고 지가 원하는 뭐 조그마한 장난감 하나 안 줬다고 엄마 싫어 미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아이고 쟤가 우리 같다. 쟤가 꼭 우리 같다. 왜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고마워할 줄 모르고 그죠? 사랑한다면 말할 줄 모르고 지금 내가 당장 원하는 거 요만한 거 안 줬다고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배운 망득한 우리 모습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우리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주님의 은혜를 너무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더 급하고 소중한 것이 많은 것처럼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가 별거 아닌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눈앞에다가 아주 맛있는 것, 좋은 것, 재밌는 것 이런 걸 눈앞에 갖다 주면서 야, 너 이거 선택해라 유혹하지요. 또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아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다.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 일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증거다. 하나님의 너에게 무관심하다는 증거다. 이렇게 마귀가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수록 더 힘써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힘껏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은 산에서 부르는 메아리가 아니에요. 왜요? 내 아들, 딸들이 나를 사랑한다 고백할 때 그렇게 기쁜데 내 손자가 나를 보고 사랑한다고 없다 그럴 때 내가 몸살을 날 만큼 기쁜데 우리가 주님 향해서 사랑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이 여인의 그런 헌신을 사랑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여인의 기록을 꼭 기록해 놓고 만세토록 기념하라 그랬어요. 만세토록. 예.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요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힘껏 항상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감사하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힘껏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는 건 아깝지 않잖아요.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식들에게 주는 건 아깝지 않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울 수가 없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함께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과성을 믿는다면 그 주님께 내 소중한 무엇이니 드리는 것도 아까울 수가 없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아깝고 믿음이 없으니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힘껏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님이 기뻐서 춤을 추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사의 표현으로 올려드립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드리는 감사의 표현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즐겁게 받으시고 더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전도학교를 하게 되잖아요. 전도학교 6주인데 사실은 6일입니다. 6일. 토요일이 6번이에요. 토요일 6번. 이 토요일 6번 주님께 한번 드려봅시다.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생명구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하나님 제가 이게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6번의 토요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지난주에 한 장모님이 얘기하면서 입에서 들었어요. 한 장모님 이렇게 말합니다. 6번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다른 장모님 아니 그러면 결혼식 있으면 어떡하려고. 4월달에 결혼식 많은데. 아니 그러면 6주 동안에는 축의금만 보내고 여기에 헌신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장모님 답더라고요. 그래야지요. 6주 동안에는 결혼식도 가지 마세요. 축의금 보내시고 주님 일에 헌신할 때 내가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더 놀라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훈련을 통해서 남은 생애를 생명을 구원하는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신다. 무시하지 않으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인도한다. 그러니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죄보다 자백할 때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힘껏 고백합시다. 주님 기뻐하시는 거 아낌없이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드리고 더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